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한 삶, versus 가치 있는 삶.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의하겠습니다.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또 왜 그렇지 않다고 느끼세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부, 돈이죠. 그리고 건강, 자손, 장수 이런 거였죠. 요즘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여러분 행복은 생각일까요? 감정일까요?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분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 같은데 미국의 갈렙 보고에 의하면요,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148개국 중에서 97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12위예요. OECD 국가에 들고. 근데 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행복의 7가지 조건 저 안 하겠지만 분석을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잠시 체류하게 됐던 뭐 어찌 오게 됐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 앉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면 좀 삶이 고달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누리던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지위보다 한 그레이드 이상 내려갑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할 사람들이 여기서는 해야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요. 한결같이 입을 모아는 대답이 이거예요. 이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자유가 있대요.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자유. 자,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온도라는 게 디귿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삶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건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생각이죠. 그 사람의 이성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시간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자신의 장례사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시는데 아, 우리 전부 다 아주 난감하고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자신들의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렇지만은 자기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지, 뭐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럽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가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적에 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제일 처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욥도 멋있어요. 그 환난 중에서도 참 그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멋있고 또 욥한테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아, 그것도 두 배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 더 멋있어. 하나님도 멋있고 욥도 멋있고 나도 저렇게 멋있고 싶다. 그래서 욥과 같은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욥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욥과 같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4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 욥은 죽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네, 환난도 많았죠. 혹은 나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사세요. 자, 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 욥은 당대의 갑부였죠. 자식도 열매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한테 칭찬을 듣다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완전한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치관, 이 모두를 만족시키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심한 환란 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있던 그 삶의 가치, 삶의 의미,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 삶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욥의 고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환란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데 환란의 의미를 아는 게 자기 그 환란 중에 삶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환란 중에 저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환란을 견디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마침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지만은 이런 욥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행복하게 살다 늙어 죽었다는 것으로 욥기는 마감을 하지만은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욥의 환란 전의 삶과 환란 후의 삶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은요, 200억이 있든지 400억이 있든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세아라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절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기가 말은 하긴 했는데 뭐 모르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하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무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호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무지에 대한 지, 그러니까 I know only one thing, that I do nothing. 이 가르침이에요. 소크라테스 가르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지혜, 위즈덤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열쇠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역을 맞고 죽게 됩니다. 신을 모독하고 젊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다고. 자,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일 거라는 착각을 여러분 다 갖고 사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머리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생각하려니까. 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도 다물고 생각도 좀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삶이 간단해집니다. 그렇지만 삶이 단순한 이유입니다.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까지의 꽃에 해당됩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었나이다. 이게 욥기의 꽃입니다. 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들으면서 나고 부지런히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또 경험이 배우는 것보다 낫다. Experience is better than learning. 이게 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요한일서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에 더 발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자, 요번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체험은 우리 신앙을 도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그 결과는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회개 혹은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그 42장 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는 나의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그거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죄를 우리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씬. 사실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욥이 회개한 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환난 중에 이뤘던 것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42장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수혜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곤경 가운데 있었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비로소 모든 차원에서 욥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의 곤경에서 회복되는 첫 단계는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인데, 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로 변했던 그 세 친구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곤유로 욥을 짓눌렀습니다. 발닷은 그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그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소발은 악인이 멸망하게 때 받는 모든 것을 욥이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친구들에 대한 상처와 분노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리 관습적이고 인과응보 교리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들었던 친구들을 꾸중하시고 대신 자신의 그 고민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욥의 편을 드시는 게 4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를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수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이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의 판결이 이제 납니다. 욥을 정죄한 친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간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동안 친구들한테 핍박을 당하던 욥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갚아주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죠. 시편 23절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다윗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시고 그 친구들 보는 앞에서 다윗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받는 상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의 번제를 대신 드릴 적에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그 억울한 상처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뭐 배신은 누구한테 당하겠습니까? 가꾼 사람한테 당하지. 자, 이 배신의 결과로 오는 경제적인, 네, 사회적인 손실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게 사실 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이 감정입니다. 이거 상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할 때 그 가장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원수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왜냐하면 나를 분노의 지옥에서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욥에게 주시는데 이 욥은 이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제사를 시키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시키는 그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욥의 사역이 욥이 생을 마칠 때까지 140년을 계속했을 텐데 저는 이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데 아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에 있는 돈을 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의 삶의 가치가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그만큼 격감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위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사회에 따돌림 받은 것일 거예요. 자, 욥을 따라갔던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전에 알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42장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 시작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났는데 경제적인 회복과 이뤘던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게 4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보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으며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욥이 처음에 있던 아들 7과 딸 셋의 수는 전과 똑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42장 14절에서 15절 그가 첫째 딸은 염이마라 이름하였으며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네. 딸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고대 중종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는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모두 특이한 그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었다고 전승이 전하는데 참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딸들에게 아들처럼 유산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일어납니다. 42장 16절입니다.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 이 장수하고 자손의 번성은 당시의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게 무슨 복일까 하죠. 11개 보면요. 군대 장관 욥에 대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11개 2장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압이 늙어 죽지 못하게 하라. 요압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명을 다 채우고 죽는다. 이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998823사라는 말 아세요? 모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을 앓고 4, 죽는 복을 얘기합니다. 요번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요. 그 130년 88을 팔팔하게 살다가 명이 다해서 죽는데 한마디로 요번 행복의 모든 조건을 누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참 해피엔딩이죠. 이게 욕기 다일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기 마지막에. 자, 욕기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한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인과응보의 법칙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뭐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욥이 갑절의 소유를 받는다. 그런데 갑절의 복이 욥이 신앙으로 인내한 상으로 받는 것이라면은 욥기가 그리고 이 김 목사가 지금까지 부정해온 인과응보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인내상 인과응보로 돌려주신다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유와 주권을 강조해왔는데 어떻게 다시 인과응보의 교리로 돌아가고 욥기가 끝이 나는가. 그게 욥기라면 욥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성경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재력가였죠. 또 많은 자식을 가진 사람,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1절에. 그러나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거둬질 때 욥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사탄이 욥을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행복의 조건이 순식간에 울타리가 없어지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는 그전과의 모든 면에서 다 다른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 이 울타리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고 이걸 영어로 repent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있으면서 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회복은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꼭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욥기가 인과응보 교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욥이 모든 면에서 전에 누리던 것보다 갑절을 누리는 사실을 강조하느라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두 배로 보상해 주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욥에게 일어난 것은 욥에게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울타리가 쳐 있든지 안 쳐 있든지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그것이 갑절이 되든지 반박게 되지 않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욥이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어떤 관습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욥이 누리는 삶은 어떤 의인이 누리게 되는 인과응보의 결과로 얻는 상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만족되었기에 누리는 삶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루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에 욥의 삶 속에서 모든 회복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회개라고 그러고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 이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이 관계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듣던 지식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면서, 삶으로 경험하면서,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이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졌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결정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이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내 삶 속에서 넘친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나의 행복의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죠. 그건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네,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는 그만큼 격감합니다. 여러분, 욥의 환난이 얼마 동안 계속됐을 것 같아요?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기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동안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삶이었을까요? 저는 10년에 이른 세월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이 함께한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지면은 불편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건강이 좀 약해지면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눈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제 삶이. 우리가 큰 일을 이루려면 어려움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은 반드시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주는 가치는 우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그게 오늘 욥기에 욥이 그 후 140년을 살다가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다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바로 이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0년, 오랫동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행복한 삶과 가치 있는 삶 중에 어떤 걸 더 원하세요? 네, 여러분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걸 택하시렵니까? 이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자, 욥기 시작이요. 욥이 가진 행복의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후에 욥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오늘 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 욥의 삶이 happily live 에버 애프터를 기록하죠. 그렇지만 욥이 느끼는 삶의 가치는 어떠했을까요? 에녹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로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행복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내 삶이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 하지 그거 좀 불편하면 어떻고 돈 좀 없으면 어쩌고 뭐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일, 욥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요? 하나님의 성실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 네. 아마 욥이 제일 고려했던 게 이걸 겁니다. 뭡니까? 불행한 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할 것은 틀림없어요. 욥의 삶은 환난 전과 환난 후 똑같이 회복됐지만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급한 것은 나의 삶의 가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항상 생각하고 욥이 14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부른 복음성과 있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욥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저희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세상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